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새벽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그리고 매일 아침 4시부터 6시까지 또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세 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VOA 세계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라크 내 미군 시설을 공격한 이란에 대해 강력한 추가 제재를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9일 백악관에서 기자들에게 이란에 대한 재무부의 추가 제재 조치를 승인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미 이란에 가혹한 제재가 가해지고 있지만 제재가 더욱 늘어났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어떤 제재를 승인했는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미 하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군사 행동 권한에 제한을 두는 전쟁권 결의안을 9일 통과시켰습니다. 하원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대이란 군사 행동을 명령하기 전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결의안을 찬성 224대 반대 194로 통과시켰습니다.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미국과 세계는 전쟁을 감당할 수 없다며 트럼프 행정부는 더 이상의 무력 충돌을 막기 위해 즉각적이고 효과적인 전략을 의회와 협력해 구상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표결에 앞서 이번 결의안이 강제성을 띠진 않지만 이는 미국민들의 생명과 가치를 지키기 위한 미 하원의 성명과도 같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백악관 대변인은 잘못되고 터무니없는 결의안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이란의 지대공 미사일이 의도치 않게 지난 8일 이란에서 추락한 우크라이나 여객기를 피격했을 수 있다고 미 정부 관리들이 9일 밝혔습니다. 미 관리들은 우크라이나 여객기가 폭발하기 직전 발사된 두 개의 지대공 미사일을 미국 인공위성이 탐지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여객기가 이란 공군에 의해 우발적으로 격추됐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여객기는 이라크 내 미군 기지에 대한 이란의 미사일 공격이 있은 지 4시간 뒤에 추락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은 추락한 여객기에 기계적인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누군가 실수를 했을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쥐스탱 트리도 캐나다 총리도 지금까지 드러난 증거로 볼 때 추락 여객기가 이란의 지대공 미사일에 격추됐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주장했습니다. 보리슨 존슨 영국 총리도 성명을 통해 이란의 지대공 미사일에 의해 실수로 격추됐다는 여러 정보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란 항공 고위 관계자는 이란 국영 TV와의 인터뷰에서 많은 국제선과 국내선 항공편이 영공을 이용하고 있어 여객기가 추락한 지역에서 미사일이 발사된 것은 상상할 수 없다며 미국과 서방국들의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또 이란 정부 관계자는 우크라이나 여객기 추락 사고를 국제적 기준에 따라 조사하고 있다며 서방 국가의 조사관들을 초청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이 다음 주 샌프란시스코에서 한국과 일본의 외교 장관들과 만날 예정입니다. 폼페오 장관은 오는 12일에서 15일 샌프란시스코 방문 중 강경화 한국 외교부 장관과 모테기 도시미스 일본 외무상을 만날 것이라고 미 국무부가 9일 밝혔습니다. 이번 회담은 미북 비핵화 협상이 장기 교착 상태에 있고 북한이 새로운 전략무기 시험 가능성을 언급한 가운데 열리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회담에서는 미북 간 핵 협상을 다시 추진하는 방안과 함께 미국이 한국에 요청한 중동 호르무즈 해협 파병에 대한 논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중 2단계 무역 합의를 오는 11월 대선 이후에 할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선 유세를 위해 오하이오 톨레도를 방문한 트럼프 대통령은 9일 지역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당장 2단계 무역 협상을 시작하겠다. 시간이 좀 걸릴 것이다. 선거가 끝날 때까지 기다리는 게 좋을 것 같다. 왜냐하면 그렇게 함으로써 미국은 좀 더 나은 합의를 할 수 있을 것이고 어쩌면 훨씬 더 나은 합의를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미중 1단계 무역 합의 서명과 관련해 원래 예정일인 15일이나 그 직후에 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 육군이 중국을 상대로 맞설 수 있는 특수임무부대를 태평양에 배치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10일 필리핀과 타이완 동쪽 섬을 기반으로 이 지역에서 충돌이 발생할 경우 특수임무부대가 해군 함정의 길을 열기 위해 초음속 미사일 등 장거리 정밀무기로 육상과 해상 목표물을 타격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 이 부대가 중국에 대항해 정보와 전자, 사이버, 미사일 작전을 수행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라이언 메카시 미 육군 장관은 블룸버그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이 부대는 중국과 러시아가 이미 보유하고 있는 일부 능력을 무력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일본의 모테기 도시미스 외무상이 10일 인도네시아의 레트로 마르수디 외무장관을 만났습니다. 모테기 외무상은 이날 자카르타에서 레트노 외무장관을 만나 올해 안에 양측의 외무 국방장관 공동회의 개최 준비를 서두르기로 합의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김지훈입니다.
출발 뉴스 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11일 토요일 새벽 VOA 출발 뉴스 쇼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도성민입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문재인 한국 대통령을 통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생일 축하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스티븐 비건 국무부 부장관 겸 대북특별대표가 9일 정의용 한국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워싱턴에서 만났다고 미 국무부가 밝혔습니다. 국제적인 여론조사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주요 외교 정책은 대체로 매우 부정적인 평가가 많았지만 미북 협상에 대해서는 긍정적 평가가 많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오늘 북한 지역은 대체로 가끔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거나 1도 정도 내려가서 영하 21도에서 영하 1도 사이, 낮 최고 기온은 영하 9도에서 영상 7도 사이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가 0.5에서 2m, 서해 앞바다는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생일을 맞아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메시지를 문재인 한국 대통령이 전해줄 것을 요청했고 한국 정부는 적절한 방법으로 메시지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방문을 마치고 12일 오후 한국에 도착한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보내는 생일 메시지를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정 실장은 이날 공항에서 기자들에게 마침 트럼프 대통령과 만난 지난 8일이 김 위원장의 생일이었는데 이를 트럼프 대통령이 기억하고 있었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의 생일에 관해 덕담하면서 그에 대한 메시지를 문 대통령이 김 위원장에게 꼭 좀 전달해줬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9일 적절한 방법으로 북한에 메시지가 전달된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난 8일은 김 위원장의 36번째 생일이었습니다. 정 실장은 또 이번 미한일 고위급 협의 등 미국 일정에 대해 한반도 정세와 함께 다른 지역에 대해서도 미국 측의 상세한 브리핑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한반도 비핵화 문제 해결과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정착에 대해 미국과 미한일 3국 간 매우 긴밀한 협의를 했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관심이 쏠린 호르무즈 해협 한국군 파병 문제에 대해선 직접적인 언급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아산정책연구원 신범철 안보통일센터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엔 대화 복귀 시점은 느리더라도 도발을 선택하지 않고 최소한 현상 유지를 바라는 바람이 담겨 있을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올해 후반기 대통령 선거를 앞둔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 재개 등 레드라인을 넘지 말 것을 촉구한 것이란 설명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에게 좋은 뜻을 전달하고 북한이 추가 도발을 하지 말 것을 촉구하는 거죠. 그리고 그 배경에는 결국 금년도 한반도 상황에서 안정을 좀 희망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바람이 담겨 있다. 왜냐? 지금 중동 문제로 상당히 곤란한 상황에서 북한까지 도발을 하게 되면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는 사면초가에 빠질 수 있다. 그런 점을 고려해서 김정은이 추가 도발을 하지 않고 대화로 남아있기를 희망하는 메시지를 전달했다. 그렇게 평가합니다.
미한일 안보협의차 워싱턴을 찾은 정 실장은 지난 8일 예정이 없던 트럼프 대통령과의 짧은 만남을 가졌습니다. 그 자리엔 기타무라 시게루 일본 국가안전보장국장도 함께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이 정 실장과 시게루 일본 국장을 만난 건 강한 동맹을 재확인하는 차원이란 평가가 나옵니다. 백악관은 성명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과 한국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가장 강력한 동맹이라고 언급했으며 3국이 공유하는 지지와 깊은 우정에 사의를 표했다고 밝혔습니다. 때문에 한국 내에선 이 깜짝 면담이 비핵화 협상과 미북 관계, 한반도 상황 등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큰 관심을 반영한 것이란 평가가 나옵니다. 미북 간 상황이 엄중한 가운데 대북 정책과 미한일 삼각 공조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이란 해석입니다. 세종연구소 정은숙 선임연구위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일본의 안보 담당자와 함께 만난 만큼 북핵 문제에 대한 3국 간 정책 조율이 이루어졌을 것으로 관측했습니다.
이란 문제와 별도로 지금 북한 문제가 2018년에 비하면 이후 계속 안 풀리고 있으니까 지금 현재는 북미 대화가 이제 멈춰선 상황이고 대북 정책에 있어서도 좀 조율할 필요성, 북한을 잘 지켜보아야 하는 상황, 그런 것들에 대한 얘기가 있었을 것 같고.
최근 불거진 이란 사태와 연관해 북핵 문제가 논의됐을 가능성도 제기됐습니다. 이란과의 긴장 고조 사태가 미북 협상에 미칠 영향에 대한 우려와 미북 대화의 동력을 잃지 않길 바라는 양측의 뜻이 맞아떨어졌다는 해석입니다. 한국통일연구원 민태은 연구위원입니다.
지금 뭐 이란 사태 이렇게 되고 나니 미국이 그 북미 비핵화 협상이라든지 이거에 약간 좀 소원해지는 게 아니냐, 아니면 훨씬 더 어떤 강하게 북한을 뭐 압박하는 거 아니냐 해서 북미 핵 협상이 이제 좀 어려워지지 않을까 하는 예측도 나오고 있으니 저희 쪽에서나 미국 쪽에서는 서로 만나서 어쨌든 간에 이란 사태는 이란 사태고 이 일은 이 일대로 해결하자.
한동대 국제지역학과 박원곤 교수는 미국에게 한국과 일본이 주요 동맹국이고 그만큼 동맹의 비중이 크다는 표시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세 사람의 만남이 짧았던 만큼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관련 이슈들을 하나하나 언급하진 않았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박 교수는 중요한 북한 이슈는 이번 미한일 고위급 안보협의에서 다뤄졌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가장 핵심 지난달 말 조선이라는 걸 밝혔지 않습니까? 그게 해석이 지금 두 가지로 나뉘어요. 미국과의 이제 대화를 완전히 중단한 것은 아니다. 뭐 그게 대세적인 해석인데 또 반면에는 여전히 미국이 얘기하는 금지선을 지금 북한이 넘을 가능성이 있다. 두 가지의 해석이 있는 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미일이 같이 공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죠. 그래서 어떻게 북한을 특히 금지선을 넘지 않도록 할 것인가가 첫 번째 거고 두 번째는 그러면서 북한을 어떻게 대화의 테이블로 끌어올 것이냐, 혹시 금지선을 넘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당연히 한미일이 3국이 협력해서 대비할 일이죠.
한편 정의용 실장은 문 대통령이 언급한 남북협력 방안 메시지를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달했느냐는 질문엔 차차 설명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만 대답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스티븐 비건 국무부 부장관 겸 대북특별대표가 9일 정의용 한국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워싱턴에서 만났다고 미 국무부가 밝혔습니다. 모건 오테이거스 국무부 대변인은 비건 부장관과 정 실장이 이날 회동에서 북한과 관련한 미국과 한국의 공조를 재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또 최근 중동 사태와 세계 안보 문제와 관련해 미한 양국이 진행 중인 조율에 관해 논의했다고 오테이거스 대변인이 전했습니다. 오테이거스 대변인은 비건 부장관은 키타무라 시게루 일본 국가안보보장국장과도 만나서 북한을 포함한 안보 문제와 관련한 미일 공조에 대해서 논의하고 미일 동맹의 견고함을 재확인했다고 오테이거스 대변인이 말했습니다. 전 세계 여러 나라 국민들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주요 외교 정책에 대해서 대체로 매우 부정적이었습니다. 하지만 미북 협상에 대해서는 긍정적 평가가 많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대선에 나선 민주당 경선 후보들 가운데 4명이 트럼프 대통령처럼 조건 없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8일 전 세계 33개 나라에서 3만 7천여 명을 상대로 실시한 트럼프 행정부의 외교정책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지난해 5월에서 10월 사이에 실시한 이 조사에서 응답자의 64%는 트럼프 대통령을 불신한다고 답했고 트럼프 대통령의 주요 외교정책에 대해서도 비판적 여론이 대부분 우세했습니다. 유일하게 긍정적 평가가 많은 분야는 대북정책이었습니다. 북한의 핵 프로그램에 관해 북한 지도자 김답자의 41%가 긍정적이라고 답했고 부정적 평가는 36%에 그쳤습니다. 국가별로는 일본이 80%로 트럼프 대통령의 미북 협상에 가장 후한 점수를 줬습니다. 한국 응답자들도 78%가 긍정적이라고 답했는데 진보층의 긍정적 평가가 90%로 72%를 보인 보수층보다 훨씬 많았다고 퓨 리서치 센터는 밝혔습니다. 이 단체는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정책에 대한 일본인들과 한국인들의 긍정적 평가와 관련해 두 나라가 북한의 미사일과 핵무기로 인한 잠재적 파급이 가장 크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부정적 여론이 높은 유럽에서도 미북 협상에 관해서는 영국 66%, 네덜란드 64%, 독일 56% 순으로 긍정적 평가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중동과 아프리카, 남아메리카 지역에선 미북 정상협상에 부정적 평가가 더 많았습니다. 퓨 리서치 센터는 북한을 제외한 트럼프 대통령의 다른 5개의 외교 분야에선 모두 부정적 여론이 더 많았다며 특히 관세 장벽은 68%가 쉴 협약 탈퇴 66%, 미국 멕시코 국경 장벽 건설 60%, 이민자를 덜 수용하는 정책에 관해 55%, 이란 핵 합의 철회는 52%가 부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을 지도자로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 역시 64%로 절반을 넘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을 신뢰한다는 응답이 가장 많은 나라는 필리핀 77%, 이스라엘 71% 순이었고 유럽에서는 폴란드를 제외한 대부분의 나라에서 20에서 30%로 매우 저조했습니다. 한편 워싱턴포스트 신문은 최근 홈페이지에 갱신한 미 대통령 선거 민주당 경선 후보들의 외교 정책 란에서 대통령이 되면 트럼프 대통령처럼 미북 정상회담을 지속하겠다고 밝힌 후보가 4명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 신문은 북핵 협상에서 북한에 큰 양보가 없어도 김정은 위원장과 직접 만나는 트럼프 대통령의 접근을 계속할 것인가란 질문에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 첫 아시아계 후보인 앤드루 양 후보, 툴시 가바드 하원의원 등 4명이 긍정적으로 답했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여론조사에서 1, 2위를 달리는 조 바이든 전 부통령과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 등 9명의 후보는 일부 조건이 부합하지 않는 한 김 위원장을 만나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특히 뒤늦게 대선의 뛰과 인터뷰에서 조건이 부합하지 않으면 김 위원장을 만나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북한과의 협상은 계속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블룸버그 전 시장은 만나서 설전을 벌이는 게 전쟁보다 낫다는 윈스턴 처칠 전 영국 총리의 말을 상기시키며 북한과 대화를 선호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접근이 옳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의 접촉을 선호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비에이 뉴스 김영권입니다.
미국과 북한이 비핵화 협상이 장기 교착 상태에 있는 가운데 북한은 자신들의 시간표에 따라 행동할 것이라고 월러스 그렉슨 전 미 국방부 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가 밝혔습니다. 월러스 전 차관보는 또 미한연합군사훈련은 방어적 성격이 강하다면서 북한의 상응 조치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다시 실시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2009년부터 2011년까지 국방부 아태 담당 차관보를 지낸 해병대 중장 출신의
그렉스레마니 쿠드스군 사령관이 향후 비핵화 협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분석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솔레이마니 사령관의 제거를 어떻게 받아들였을 것으로 보십니까?
I think he'll view it with significant concern. It's of a piece.
상당한 우려를 갖고 볼 것 같습니다. 리비아 지도자 무아마르 카다피가 사살됐을 때와 동일한 맥락으로 받아들이고 있을 것 같습니다. 김 위원장은 약삭 빠르고 영리합니다. 또 미국이 특정 인물을 제거할 수 있다는 역량을 갖고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미국의 역량을 주의해서 보고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솔레이마니 사령관의 제거가 북한의 향후 중대 도발을 막는 데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십니까?
North Korea will move according to its own timeline and according to its own interest and not necessarily anybody else's interest.
북한은 자신들의 시간표와 이익에 따라 행동할 겁니다. 다른 누구의 이익에 따라 행동하지 않을 겁니다. 북한은 아마도 추가 양보를 얻어내기 위해 노력할 겁니다. 도발을 중단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전략이 무엇인지는 지나치게 익혀선 안 됩니다. 그는 그의 아버지와 할아버지와 마찬가지로 예측할 수 없다는 걸 입증했었기 때문입니다.
이라크 내 미군 기지를 공격한 이란 미사일이 북한 미사일 기술을 개량한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됐습니다. 미국 정부가 북한의 미사일 기술 확산을 더욱 심각하게 보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요?
I think we're already worried. Certainly should be. North Korea profits.
미국 정부는 이미 우려하고 있고 이번 사건을 계기로 더욱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북한은 불법으로 무기와 무기 수출을 거래해 군대를 키우고 있습니다. 동시에 무기 기술을 다른 나라에 수출해 돈을 벌고 외교적 지렛대로 사용하려고 합니다. 따라서 불법 거래 네트워크가 형성돼 있죠. 북한이 이란과 이르면 1974년부터 미사일 협력을 시작해 현재까지도 지속하고 있을 것이라고 논리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동안 미국 정부는 북한과 이란 간 미사일 협력에 대해선 공개적으로 우려하면서도 핵 협력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껴왔습니다. 이란 과학자들이 북한 핵 실험 현장을 참관하고 북한 핵 과학자들이 이란을 방문했다는 보도가 꾸준히 나왔는데 미국 정부는 결정적 협력 증거를 잡지 못한 겁니까?
I don't know. If we have, that may be traveling in very classified circles. But
알 수 없습니다. 만약 그런 증거가 있다면 상당한 기밀로 붙여져 소수만 알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양국이 핵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협력하고 있다는 판단을 내리는 것은 상당히 논리적인 평가이고 설득력 있는 판단입니다.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이 미국 본토를 충분히 겨냥할 수 있는 사거리 요건을 충족했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관건은 대기권 재진입 역량과 핵탄두 소형화, 경량화 기술을 확보했느냐인데 완성 단계에 이르렀다고 평가하십니까?
I think we have to treat Kim Jong-un's claims, take his claims at face value.
김 위원장의 주장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998년 미국은 동맹국 한국과 일본에 북한이 2단 로켓 이상 되는 로켓을 발사할 역량이 없다고 확신시키기에 바빴습니다. 하지만 1998년 8월 31일 북한은 일본 상공으로 3단 로켓인 대포동 1호를 쏘아 올렸습니다. 북한은 많은 무기 시험을 진행했습니다. 북한이 아직까지 ICBM 재진입 기술을 갖추지 못했다고 해도 이를 완성하는 것은 시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단지 기술을 시험하지 않았다고 해서 안도해선 안 됩니다.
오는 3월로 예정된 미한 연합훈련을 앞두고 다시 미북 간 긴장 국면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미국이 연합훈련을 재개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I think they should resume for a couple of reasons. One, we have not seen any reciprocal concessions.
미한 연합훈련은 몇 가지 이유로 재개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북한으로부터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보지 못했습니다. 이 훈련은 방어적 성격을 갖고 있으며 동맹국의 연합된 군사 노력을 관리하는 것은 굉장히 복잡한 일입니다. 북한군은 비무장지대 DMZ에 쉽게 도달할 수 있습니다. 또 북한군은 한국군과 미군의 숫자를 훌쩍 뛰어넘기 때문에 상당한 위협으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북한의 수적 우위에 맞서 비단 한국국과 다른 동맹과의 작전 속도와 통합성뿐만 아니라 육해공 그리고 우주와 사이버 공간에서의 작전 속도와 통합성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북한과 외교를 지속하기 위해 중단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요.
But we have to realize that this is not cost-free. Kim didn't ask us to suspend the drills.
미한 연합훈련 중단에 대가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또 김정은 위원장이 돌발적으로 훈련을 중단하라고 요구한 것도 아닙니다. 김 위원장은 동맹의 효율성을 무너뜨리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연합훈련을 중단할 것이면 김정은 위원장은 미사일과 포병 부대를 서울을 타격할 수 없도록 후방 배치시켜야 합니다.
이란에는 극도로 강경한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에는 대화를 우선시하며 인내심을 보이는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You'd have to ask somebody that's a lot closer to the inner circle of the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에게 물어봐야 할 겁니다. 대통령은 북한과 합의를 이룰 수 있다는 데 자신감을 갖고 있었고 김정은 위원장과 만나는 도박을 했습니다. 아직 북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알 수 없습니다. 이전 행정부에서도 북한과의 협상을 많이 시도해 봤습니다. 클린턴 행정부 때부터 지속되어 온 미북 협상 패턴이 있죠. 북한이 도발을 하면 미국은 처음에 강경 입장을 취합니다. 미국은 강경한 군 태세를 취하지만 무력 충돌은 좋은 선택이 아니라는 결정에 따라 북한과 협상을 시작합니다. 북한과 합의를 이루지만 북한은 합의를 위반하고 미국은 제재를 가하는 패턴을 보여왔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최대 압박 캠페인을 실행해왔지만 북한과의 외교로 제재 지도력이 떨어졌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무엇이 문제라고 보십니까?
We may have had too high an opinion of our ability to do this.
미국이 다른 나라들의 대북 제재 이행을 확실히 할 수 있을 것이라는 대한 지나치게 높은 기대를 갖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많은 나라들이 자국의 이익에 따라 행동하기 때문에 미국이 제재 이행을 강요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제재가 성공적이기 위해선 단결된 외교적 노력이 필요합니다. 최대 압박을 그만둬야 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미국의 대북 제재든 유엔의 대북 제재든 각국이 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설득해야 합니다.
네, 지금까지 월러스 그렉슨 전 국방부 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로부터 솔레이마니 전 사령관의 사망이 비핵화 협상에 미칠 영향과 또 북한의 미사일 기술 확산 우려에 대해서 들어봤습니다. 인터뷰에 김카니 기자였습니다. 북한을 방문해 암호화폐 기술을 전한 혐의로 미 사법당국에 의해서 기소된 암호화폐 전문가가 대배심에 의해서 기소됐습니다. 기소장에는 특히 최소 1명 이상의 공범이 있다는 내용이 적시돼 공범에 대한 추가 기소 여부가 주목됩니다. 조상진 기자입니다.
대북 제재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미국인 암호화폐 전문가 버질 그리피스 씨가 미 뉴욕주 남부법원 대배심에 의해 기소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9일 BOA가 입수한 대배심 기소장에 따르면 대배심은 최초 미 검찰의 기소 내용을 검토하고 추가 조사를 거쳐 지난 7일 확정 기소장을 접수했습니다. 대배심은 그리피스 씨가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의 허가 없이 북한의 재화와 용역, 기술 유출을 금지한 국가긴급경제권한법과 대북제재행정명령 13466호를 위반한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그리피스 씨가 자신이 전한 고급 정보가 북한으로 넘어갈 경우 북한이 이를 통해 돈 세탁을 하고 제재를 피할 수 있을 것을 알면서도 미국의 최대적국인 북한을 돕기 위해 의도적인 이적 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대배심은 또 그리피스 씨가 북한에서의 활동으로 취득한 모든 재산을 몰수해야 한다는 의견도 기소장에 담았습니다. 특히 기소장에는 그리피스 씨가 북한에서 이적 행위를 공모한 혐의가 추가됐습니다. 그리피스 씨가 제재를 회피하기 위한 암호화폐와 블록체인 활용법을 제3의 인물과 공유했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겁니다. 대배심은 피고 버질 그리피스와 이미 알려지거나 아직 알려지지 않은 다른 인물이 사전 승인 없이 북한에 서비스를 제공했다고 기소장에 적시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 중 최소 한 명은 뉴욕주 남부법원으로 송환돼 체포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대배심 기소는 범죄 용의자를 재판정에 세울 것인지 검찰 등 국가기관과 함께 배심원들이 참여해 최종 결정하도록 한 미국의 독특한 사법제도에 기인합니다. 미국 수정헌법 5조에 따라 중범죄는 반드시 대배심의 심리를 거쳐 기소하도록 헌법으로 보장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먼저 검찰 측이 대배심을 소집해 기소안을 제출하고 대배심은 검사의 기소가 정당하고 충분한 증거가 있는지를 추가 조사를 통해 심사한 뒤 기소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1월 미 검찰이 그리피스 씨를 대북 제재 위반 혐의로 기소한 데 이어 지난 7일에 대배심의 확정 기소가 이뤄진 것입니다. 이처럼 그리피스 씨의 대배심 기소는 검찰의 기소 이후 약 한 달여 만에 이뤄져 다른 대북 제재 위반 사건에 비해 이례적으로 빨랐습니다. 북한과의 불법 금융 거래와 대량 살상 무기 확산 금지법 위반 혐의로 미 검찰이 2016년 기소한 단둥 홍샹 산업 개발은 3년 가까이 지난 지난해 7월에야 대배심 기소가 확정됐습니다. 또 소니 영화사 해킹 등 사이버 공격에 가담한 혐의로 2018년 6월 기소된 북한 해커 박진혁은 아직 대배심 배심 기소를 할 수 있도록 돼 있다며 특별히 이례적인 것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최근 보석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진 그리피스 씨는 여전히 보석 허가를 받지 못한 채 수감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마골린 대변인은 그리피스 씨가 보석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해 석방되지 않았다며 법원이 현재 보석 신청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BOA 뉴스 조상진입니다.
수년째 개통되지 않고 있는 신압록강 대교의 북한 쪽 도로가 최근 완공된 정황이 민간 위성을 통해서 확인됐습니다. 개통을 앞둔 움직임지 여부가 주목되는 가운데 국제사회 제재 속에서 두 나라의 협력이 강화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함자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신의주와 단두 연결하는 신압록강 대교가 완공된 건 지난 2014년이었습니다. 당시 다리 위 도로는 포장공사가 완료되고 차선까지 그어졌지만 정작 다리 끝 북측 도로는 주요 도로로 연결되지 못한 채 곧바로 논밭으로 이어진 상태로 방치됐습니다. 그렇게 지난 5년간 개통되지 않았던 신압록강 대교였지만 최근 북측 도로가 신설된 것이 확인됐습니다. 이를 단위로 위성사진을 보여주는 플래닛랩스의 9일자 사진을 보면 신압록강 대교 북측 끝 부분에서 약 4.5km 거리에 있는 국도, 즉 국도 제1호선까지 연결된 도로가 보입니다. 이 도로는 지난해 9월까지도 없던 것으로 당시 이 일대에는 논밭 외에 인공시설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10월부터 국도 인근에서 공사 조짐이 보이기 시작하면서 이후 조금씩 도로 형태를 갖추기 시작했습니다. 이어 11월에는 비포장 도로가 양쪽 포장 도로와 연결된 모습이 관측됐고 12월 중순에는 포장이 끝난 듯 좀 더 선명한 색상의 굵직한 도로로 탈바꿈해 있었습니다. 지난해 10월 24일자가 가장 최신인 구글 어스의 위성사진을 살펴보면 공사가 한창인 듯 양쪽 도로 끝에 많은 덤프트럭이 보입니다. 5년 넘게 방치된 신압록강 대교에서 인근 도로가 연결되는 등의 정황이 포착되면서 다리 개통 여부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앞서 일부 언론들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 6월 평양을 방문했을 당시 김정은 위원장과 신압록강 대교 개통에 합의했으며 중국이 관련 비용을 부담하기로 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후 실제로 북측 도로 연결 공사가 사실상 마무리된 것으로 관측되면서 신압록강 대교 개통이 임박한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옵니다. 현재 신의주와 단둥 사이에는 중조 우이교가 놓여 있지만 1차선 철길과 1차선 도로만이 만들어져 통행에 많은 제약이 따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반면 신압록강 대교는 위성사진상으론 왕복 4차선으로 만들어져 두 나라 사이의 물자 운송 등 늘어나는 통행량을 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만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를 감안할 때 북중 양측이 얼마나 물자를 주고받을 수 있을지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습니다. 한미경제연구소의 트로이 스탱거론 선임 국장은 9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속에서 북한이 중국을 잠재적인 수입원으로 보고 있다는 강한 징후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There's a strong indication that North Korea views China as one of its potential avenues, especially under a period of.
따라서 신압록강 대교 개통 이후 통행량이 증가하는지 여부가 현 제재 체제 속에서 흥미로운 일이 될 것이란 지적입니다. 다만 스탱거론 선임 국장은 제재로 인해 북중 교역이 크게 줄어든 가운데 중국이 국제사회의 제재를 무너뜨리려는 조짐이 없는 만큼 다리 개통에도 불구하고 물동량이 크게 늘어나진 않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윌리엄 브라운 조지타운 대 교수는 이번 다리 개통이 북중 교류를 넓힐 것이라면서도 북한이 얼마나 준비됐는지는 의문이라고 말했습니다.
It will help connect Korea and China. For the time being, I think it brings more questions for North Korean policy.
브라운 교수는 지금까지 북한이 다리 개통에 소극적이었다며 중국의 차량들을 얼마나 어디에까지 허용할지 등 북한 당국자들이 결정해야 할 사안들이 많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함지아입니다.
북한이 마식령 스키장을 대회에 공개한 지 6년이 지났습니다. 북한은 스키장을 개장하고 대대적인 선전을 했지만 6년이 지난 지금 기대했던 성과를 거두지는 못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습니다. 지다겸 기자가 보도합니다.
마식령 스키장이 외부인에게 처음 공개된 것은 6년 전인 2014년 1월 전 NBA 농구 선수 데니스 로드먼이 방문하면서부터입니다. 북한에서는 마식령 속도라는 말이 존재할 정도로 마식령 스키장은 김정은 국무위원장 집권 초기의 치적 가운데 하나로 대대적으로 선전됐습니다. 하지만 6년이 지난 지금 마식령 스키장이 잘 운영되고 있는지는 의문입니다. 2017년에는 AP통신이 비어있는 마식령 스키장의 모습을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북한 관영조선중앙방송은 10일 마식령 스키장이 지난 8일 문을 열었다며 마식령 스키장에 인민의 기쁨과 낭만의 웃음소리가 넘쳐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전문가들은 북한이 마식령 스키장 운영을 통해서 기대했던 만큼의 성과를 거두지 못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스키장 건설의 투자 비용을 고려했을 때 북한 정부가 경제적 손해를 봤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벤저민 실버스타인 스팀슨 센터 개건 연구원은 9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본주와 중산층이 마식령 스키장을 이용하지 않는 한 북한 정부가 기대했던 만큼의 이익을 거두지 못한 것이 분명하다고 말했습니다.
Like Mashignon, I think it's pretty clear that unless you have droves of like middle class Bonju people coming to use it, then you're not gonna.
실버스타인 연구원은 북한이 마식령 스키장을 운영하기 위해서 수백만 달러를 투자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방문객 중 극소수만이 거액을 지불하고 스키장을 이용하는 등 외국인 비중이 아주 적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윌리엄 브라운 조지타운 대학교 교수도 북한이 마식령 스키장 성과에 크게 실망했을 것이라며 북한 관영 매체가 성과를 대대적으로 홍보하지 않는 것도 그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브라운 교수는 일본과 한국, 미국과 같은 부유한 나라에서도 겨울에만 운영하는 스키장 사업은 수익을 내기가 어렵다며 북한 정부가 스키장을 운영하면서 많은 손해를 봤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국내적으로 일반 주민들이 엘리트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것도 또 다른 문제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But the downside to that is the rest of the people, the ordinary people.
마식령 스키장에서 스키를 타는 엘리트들의 호화로운 삶을 보면서 일반 주민들이 매우 나쁜 감정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주요 관광지마다 스키장을 건설하는 이유는 제재 국면에서 스키장을 통한 관광 홍보가 나쁜 전략은 아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브래들리 랩슨 전 세계 은행 고문은 최근 북한이 원산 갈마 해변과 스키장을 연결하고 온천과 스키장을 결합시킨 관광지구를 개발한 것에 주목했습니다.
They're deliberately trying to diversify and create multiple different attractions for tourists.
랩슨 전 고문은 북한이 의도적으로 계절적 불리함 등을 극복하면서 관광객들을 위한 다양한 볼거리를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를 대북 제재를 회피하기 위한 전략의 일환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TV는 스키장이 포함된 평안남도 양덕군의 온천 관광지구가 10일부터 영업을 시작한다고 보도했습니다. 김 위원장이 2018년 8월부터 작년 12월까지 7차례 온천 관광지구를 방문할 정도로 북한에서 중요한 관광사업입니다. 당 창건 75주년에 맞춰 완공할 것으로 알려진 원산 갈마 해안 관광지구의 경우에도 마식령 스키장과 금강산 관광지구와 연결돼 있습니다. 스테판 에거드 캘리포니아 주립 샌디에이고 대학 교수는 9일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북한이 부족한 외화를 벌어들이기 위해 관광 사업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해거드 교수는 북한 관광 사업의 성패는 중국인 관광객에 달려있다며 하지만 현재까지는 성공적이라고 할 만큼 많은 중국인 관광객의 방문은 없었다고 지적했습니다. VOA 뉴스 지다겸입니다.
북한 인권단체들이 지난 4년 동안 미국 민주주의 지능재단 NED로부터 1,100만 달러를 지원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분야별로는 정보 자유에 대한 지원이 가장 많았습니다. 이현철 기자입니다.
미국의 비영리 단체인 민주주의 지능재단 NED가 지난 4년 동안 북한 인권단체들의 약 1,100만 달러를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9일 NED 자료에 따르면 이 기구는 2016년부터 2019년까지 4년 동안 7개 분야에서 지원을 제공했습니다. 이 가운데 정보 자유에 대한 지원이 22차례 550만 달러로 가장 많았습니다. 주요 대상은 인터넷 신문이나 방송 등을 통해 북한의 외부 세계 정보를 유입하는 단체들이었습니다. 이어 북한의 인권 유린을 기록하고 국제사회에서 북한 인권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며 책임 규명을 촉구하는 단체들에 대한 지원이 27차례 280만 달러로 뒤를 이었습니다. 또 탈북민 학생들의 지도력을 강화하고 이들이 인권과 민주주의 문제에 관여할 수 있도록 장려하는 단체들에게 8차례에 걸쳐 86만 달러가 제공됐습니다. 탈북민들이 민주적 가치를 배우고 정치적 지도력을 기를 수 있도록 지원하는 단체들에도 7차례에 걸쳐 80만 달러가 지원됐습니다. 이 밖에 북한의 시장경제개발 관련 단체에 2차례 38만 달러, 북한의 인권 개선을 주장하는 한국 민간단체 역량 강화에 한 차례 37만 5천 달러, 분쟁 해결 관련 단체 19만 5천 달러가 지원됐습니다. NED의 지원을 받은 단체는 대북 전문 방송인 국민통일방송과 데일리 NK, 북한인권단체 나우, 서울의 대북단체인 북한인권시민연합 등 18곳이었습니다. 연도별로는 2019년이 20건 340만 달러로 가장 많았고 2017년이 15건 270만 달러로 뒤를 이었습니다. 또 2018년에는 19건 267만 달러, 2016년에는 15건 240만 달러가 지원됐습니다. NED는 전 세계 민주주의 성장과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민간단체로 미 국무부의 예산을 받아 북한 인권단체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이현철입니다.
북한 관련 화제성 소식을 전해드리는 뉴스 풍경 순서입니다. 위주 한인사회가 남북한이 공동 설립한 평양과학기술대학을 후원하는 행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장양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한 선교를 목표로 설립된 미주 한인 기독교 단체가 평양과학기술대학 학생들에 대한 식량 지원을 위해 음악회를 열고 있습니다. 2010년 첫 수업을 시작한 북한 유일의 국제사립대학인 평양과기대는 한반도 통일을 위한 남북의 기술 차이를 줄이기 위한 취지로 2009년 설립됐습니다. 지난 때보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도발, 미국인 학생 억류 사망 사건으로 인한 영향 때문인데 유엔과 미국 정부의 대북 제재는 후원금으로 운영되는 학교의 재정에 큰 타격을 줬습니다. 2017년 9월 미국 정부는 미국인의 북한 여행을 금지했고 이에 따라 당시 130여 명의 교수진 가운데 절반을 차지하는 미국인 교수들이 학교로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평양과기대의 콜린 맥컬록 대외관계국장 겸 경영대학원 교수는 지난주 교육 전문 매체인 파이뉴스에 기본적으로 은행 시스템이 막혀 현금 다발을 가져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맥컬록 국장은 일상적인 비용과 식량 공급, 실험실 재료에 대한 자금 문제로 인한 운영상의 어려움에 대해서도 설명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 서부 캘리포니아의 한인 기독교 단체인 겨자씨 선교회가 평양과기대 학생들에 대한 식량 지원을 위해 발벗고 나선 겁니다. 겨자씨 선교회 이성호 회장은 VOA에 평양과기대 식량 지원을 위한 음악회 개최 배경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 학생들을 가르치는데 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자기들이 그 기숙사에서 생활해봤는데 학생들과 교수들이 같이 거기서 밥을 먹는데 뭐 한 끼 식사가 얼마 드는지 몰라도 한 600명이 밥을 먹는데 그 인도적인 차원에서의 그 지원 같은 거는 정치적 장벽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평양과기대 급식비를 좀 지원해달라고 그 전희택 총장님이 부탁하셨어요. 그래서 그러면 그렇게 하자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음악회 하면서 지난해 만불 드렸고요. 이번에 또 이제 모금하는 거죠.
이 회장은 선교회가 추구하는 가치와 방법이 맞았다고 말했습니다.
대부분 우리가 인도적 차원의 선교 그럴 때는 의약품과 식량 두 가지 아이템을 얘기해요. 거기 급식비 그러니까 이제 식량 지원이라는 인도적 차원의 선교 아이템에 맞는다. 그래서 이제 그 이름이 선교음악회라고 붙은 거고.
이 회장은 무엇보다 평양과기대 학생들이 향후 한반도 평화를 위한 인재로 성장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전유택 총장이 소개한 자료를 통해 학생들이 매우 열심히 공부하고 있고 모습도 밝은 것이 인상적이었다고 전했습니다. 이 회장은 지난해 음악회를 통해 만 달러의 모금액을 전달한 데 이어 올해도 만 달러를 목표로 음악회를 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회장은 남북한과 미북 간 정치 상황 때문에 음악회 개최에 어려움이 있지만 선교는 정치와 무관한 일이라고 강조합니다.
언제나 분위기가 좋았던 적은 없어요. 아, 비가 오잖아요. 지금 그때 그 그룹 위에 태양이 있다고 믿는 거예요. 겨울이 가면 봄이 온다고 믿는 거고. 그러니까 한국 역사만 봐도 삼국시대 지나서 통일신라가 됐고 후삼국시대 지나서 또 고려가 됐고 그렇게 뭐 나눠졌다 붙었다 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눠졌다가 붙었다 뭐 그런 일이 또 있을 수도 있죠. 그거는 우리 소관이 아니니까 우리는 나눠졌던 붙었던 관계 없이 사람을 존중하고 어디 사는 사람이든지 그냥 하나님의 자녀니까 우리가 섬길 수 있는 대로 잘 섬기자 이제 그런
겨자씨 선교회는 평양과기대 후원 활동으로 인해 불편한 일을 겪기도 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대북 제재로 송금이 불가능해 미국 내 관련 민간단체에 기부했고 이로 인해 선교회 은행 계좌가 폐쇄되는 일이 있었다는 겁니다.
은행에서 우리 계좌를 폐쇄해버렸어요. 뭐라고 전화로 인터뷰 몇 번 하더니 폐쇄해버렸더라고요. 아니 그래서 그런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제가 확실히. 근데 왜 폐쇄됐는지 폐쇄됐다고 연락이 와서 은행 가서 막 따지고 남은 자네 가지고 했더니 또 새로 열어라 그랬고 새로 열었어요. 만약에 이번에 또 그러면 그래서 그런가 보다 이제 시작을 할 수 있겠죠. 한번 봐야죠.
평양과기대 후원 때문인지 확인할 수 없었지만 올해 같은 일이 발생한다면 대북 제재에 영향일 것이란 겁니다. 이 회장은 미국의 대북 제재로 후원금을 평양과기대로 바로 전달하지 못하지만 선교 활동은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이름이 겨자씨 선교잖아요.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너희가 산을 명하여 이라면 움직일 것이오. 이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어쨌든 우리가 뭐 착한 마음으로 좋은 일 하면 어디선가 좋은 열매가 맺힌다 뭐 이런 믿음이죠.
오는 12일 캘리포니아주 산호세의 캠벨 연합감리교에서 열리는 평양과기대 후원 선교음악회에는 한국의 유명 성악가들이 출연해 성가와 서양 가곡 등을 연주하고 미국의 평양과기대 교수들도 무대에서 노래를 부릅니다. 행사장에는 미국 시민권자로 북한을 방문하지 못하고 있는 전유택 총장이 지난해에 이어 연설합니다. 한편 미국과 해외에서 강연 활동을 벌이고 있는 박찬모 평양과기대 명예총장은 미주 한인사회의 후원 활동이 큰 힘이 된다고 VOA에 말했습니다.
여태까지 평양과기대가 미국 시민이 안 가서 곤란한 건 많지만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총 아래서 수업들도 다 하고 졸업식이라든지 또 작년 10월 달에는 10주년 행사, 저희 학교가 10주년이 됐거든요. 10주년 행사하면서 국제학술대회도 아주 성대하게 했어요. 그리고 기조연설 중에 나중에 하나는 노벨상 수상자고.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는 감사하고요. 이 해외나 한국에 있는 여러분들 후원자들의 기도와 도움으로 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있죠.
박명예 총장은 미국의 여행 금지령으로 지난 2년 동안 학생들을 만나지 못하고 있지만 이메일을 주고받으며 석사 논문 심사에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박 총장에 따르면 평양과기대는 지난 3월 100명의 학사와 30명의 석사 졸업식을 가졌고 2명의 대학원생이 영국의 명문 옥스포드 대학에 진학했습니다. 또 평양과기대 10주년 기념식과 미국인 방북 금지로 취소됐던 국제학술대회를 미국인 학자들이 불참한 가운데 개최했습니다. 박 총장이 공개한 사진 자료에는 평양 주재 해외 외교관들이 국제학술대회 개막식에 참석한 모습이 담겼습니다. 또 외국인 교수들과 직원들의 공연, 체육대회, 기념식수, 기념음악회 축제 등 다양한 행사 모습입니다. VOA 뉴스 장량입니다.
흔히들 미국 팝송이라고 말하는 음악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흑인 피아노 음악에서 시작돼 혼혈 문화가 바탕을 이루고 있는 재즈부터 현대 팝까지 다양한 시대를 거쳐 대중들의 사랑을 받아온 노래들, 또 그 시절 재밌는 이야기. 그때 그 시절 미국을 들썩이게 했던 음악과 이야기가 있습니다. 매주 토요일 저녁과 일요일, 그리고 월요일 아침에 방송되는 그 시절 그 노래, 여러분의 많은 애청 바랍니다. 한국기상청이 제공하는 북한 날씨 전해드립니다. 오늘 평안남북도와 자강도 지역, 오전에는 평안남북도 지역만 맑겠고 자강도 구름 많이 낍니다. 오후에는 모든 지역 구름 많이 있겠습니다. 평양의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6도, 낮 최고 1도입니다. 양덕이 가장 춥습니다. 영하 13도. 낮 최고 기온은 영하 1도, 남포 아침에는 영하 5도, 신의주 영하 7도, 낮 최고 기온은 영하 1도에서 0도 사이입니다. 자강도의 중강은 아침 최저 영하 18도, 강계 영하 16도, 낮에는 영하 1도에서 영하 2도 사이입니다. 황해 남북도 지역, 신계 지역만 오전에 맑겠고 오후에는 모든 지역에 구름이 많이 낍니다. 해주의 아침 최저는 영하 3도, 낮 최고 영상 3도입니다. 개성 아침 최저 영하 4도, 낮 최고는 영상 3도. 사리원 아침에는 영하 5도입니다. 낮 최고 1도에 머물겠습니다. 강원도와 함경남북도 그리고 양강도 지역입니다. 오전에 구름 많은 곳은 장진과 성책, 김책, 계산, 삼지연 지역이고 오후에는 운기, 선봉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 구름 많거나 흐립니다. 가장 추운 곳은 삼지연과 풍산입니다. 영하 20도, 영하 21도, 해산이 아침 영하 19도입니다. 장진도 영하 20도, 낮 최고 기온은 해산과 장진, 풍산 영하 6도, 삼지연은 영하 9도입니다. 함흥의 아침 최저는 영하 6도, 낮 최고 7도, 원산 아침 기온 영하 3도입니다. 낮에는 5도, 청진 아침 기온 영하 6도, 낮 최고 3도, 성진 김책 지역은 아침 기온 영하 5도, 낮 최고 영상 5도로 예보돼 있습니다. 해상 날씨입니다. 동해상 오전에는 앞바다 쪽만 맑겠고 오후에는 앞바다, 먼바다 모두 흐리고 비나 눈 내립니다. 서해는 구름 많이 낍니다. 물결은 동해 북부 해상이 1에서 2.5m로 일겠고 서해 북부 해상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잠시 뒤 VOA 세계 뉴스가 이어집니다. 새벽 4시부터 시작되는 아침 방송 청취를 위해서 단파 7465, 9800, 9975kHz로 주파수를 맞춰주시길 바랍니다. 워싱턴에서 보내드린 출발 뉴스쇼 진행의 도성민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VOA 세계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라크 내 미군 시설을 공격한 이란에 대해 강력한 추가 제재를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9일 백악관에서 기자들에게 이란에 대한 재무부의 추가 제재 조치를 승인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미 이란에 가혹한 제재가 가해지고 있지만 제재가 더욱 늘어났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어떤 제재를 승인했는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미 하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군사 행동 권한에 제한을 두는 전쟁권 결의안을 9일 통과시켰습니다. 하원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대이란 군사 행동을 명령하기 전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결의안을 찬성 224대 반대 194로 통과시켰습니다.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미국과 세계는 전쟁을 감당할 수 없다며 트럼프 행정부는 더 이상의 무력 충돌을 막기 위해 즉각적이고 효과적인 전략을 의회와 협력해 구상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표결에 앞서 이번 결의안이 강제성을 띠진 않지만 이는 미국민들의 생명과 가치를 지키기 위한 미 하원의 성명과도 같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백악관 대변인은 잘못되고 터무니없는 결의안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이란의 지대공 미사일이 의도치 않게 지난 8일 이란에서 추락한 우크라이나 여객기를 피격했을 수 있다고 미 정부 관리들이 9일 밝혔습니다. 미 관리들은 우크라이나 여객기가 폭발하기 직전 발사된 두 개의 지대공 미사일을 미국 인공위성이 탐지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여객기가 이란 공군에 의해 우발적으로 격추됐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여객기는 이라크 내 미군 기지에 대한 이란의 미사일 공격이 있은 지 4시간 뒤에 추락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은 추락한 여객기에 기계적인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누군가 실수를 했을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쥐스탱 트리도 캐나다 총리도 지금까지 드러난 증거로 볼 때 추락 여객기가 이란의 지대공 미사일에 격추됐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주장했습니다. 보리슨 존슨 영국 총리도 성명을 통해 이란의 지대공 미사일에 의해 실수로 격추됐다는 여러 정보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란 항공 고위 관계자는 이란 국영 TV와의 인터뷰에서 많은 국제선과 국내선 항공편이 영공을 이용하고 있어 여객기가 추락한 지역에서 미사일이 발사된 것은 상상할 수 없다며 미국과 서방국들의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또 이란 정부 관계자는 우크라이나 여객기 추락 사고를 국제적 기준에 따라 조사하고 있다며 서방 국가의 조사관들을 초청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다음 주 샌프란시스코에서 한국과 일본의 외교 장관들과 만날 예정입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오는 12일에서 15일 샌프란시스코를 방문하는 중 강경화 한국 외교부 장관과 모테기 도시미스 일본 외무상을 만날 것이라고 미 국무부가 9일 밝혔습니다. 이번 회담은 미북 비핵화 협상이 장기교착 상태에 있고 북한이 새로운 전략무기 시험 가능성을 언급한 가운데 열리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회담에서는 미북 간 핵협상을 다시 추진하는 방안과 함께 미국이 한국에 요청한 중당 호르무즈 해협 파병에 대한 논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중 2단계 무역 합의를 오는 11월 대선 이후에 할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선 유세를 위해 오하이오 톨레도를 방문한 트럼프 대통령은 9일 지역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당장 2단계 무역 협상을 시작하겠다. 시간이 좀 걸릴 것이다. 선거가 끝날 때까지 기다리는 게 좋을 것 같다. 왜냐하면 그렇게 함으로써 미국은 좀 더 나은 합의를 할 수 있을 것이고 어쩌면 훨씬 더 나은 합의를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미중 1단계 무역합의 서명과 관련해 원래 예정일인 15일이나 그 직후에 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 육군이 중국을 상대로 맞설 수 있는 특수임무부대를 태평양에 배치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10일 필리핀과 타이완 동쪽 섬을 기반으로 이 지역에서 충돌이 발생할 경우 특수임무부대가 해군 함정의 길을 열기 위해 초음속 미사일 등 장거리 정밀 무기로 육상과 해상 목표물을 타격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 이 부대가 중국에 대항해 정보와 전자, 사이버, 미사일 작전을 수행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라이언 메카시 미 육군 장관은 블룸버그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이 부대는 중국과 러시아가 이미 보유하고 있는 일부 능력을 무력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일본의 모테기 도시미스 외무상이 10일 인도네시아의 레트노 마르수디 외무장관을 만났습니다. 모테기 외무상은 이날 자카르타에서 레트노 외무장관을 만나 올해 안에 양측의 외무 국방장관 공동회의 개최 준비를 서두르기로 합의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김지훈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새벽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새벽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중파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전해드리는 VOA 아침방송은 단파 7465, 9800, 9975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또 매일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저녁방송은 중파 1188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저녁 방송 중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5840, 9490, 11570kHz로 밤 10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9800, 9985, 11570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